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전략적 요충지 알레포를 완전히 포위할 경우 최대 30만 명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유엔은 오늘 알레포 사태에 대한 평가 자료에서 정부군의 공격으로 이미 터키 접경 지역인 밥 알살람과의 반군 보급로가 차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사태가 더 악화되면 10만에서 15만 명의 주민들이 알레포를 추가로 탈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오늘 알레포를 피해 터키 남부 아자즈에 도착한 난민 2만 1천여 명에게 긴급 식량을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지역에 총 공세를 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민간인을 겨냥한 공습은 평화적 해결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외국인을 겨냥한 테러 기도 정보가 입수됐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오늘 공격 대상이 될 장소나 시간,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 같은 테러 기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아프간에 머물고 있는 미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테러 기도는 카불뿐 아니라 인근 안사리 지역이나 하지 야쿱 지역을 겨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사관은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이 극도로 불안하고 미국인들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최근 몇 달간 카불 내 외국인 숙소 등에 잇따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대통령 선거 각 당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이 오늘 뉴햄프셔주에서 진행 중입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첫 예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에서 전체 유권자 수 9명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는 벌써 투표와 개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투표 결과 공화당에서는 존 케이식 후보가 가장 많은 3표를 얻었고 이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표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4표 모두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마을인 하츠 로케이션에서도 케이식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다만 밀스필드 마을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1로 샌더스 후보를 이겼고 공화당에서는 테드 크루즈 후보가 9-3으로 트럼프 후보보다 앞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의 투매 여파로 오늘 일본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하루 918포인트가 빠져 어제 종가에 비해 5.4%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니케이 산업평균지수는 16,085로 2013년 6월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엔화 가치 상승에 대한 우려로 증시에서 이탈한 투자자들이 정부 채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여전히 둔화되고 있고 거듭되는 국제 유가 하락도 추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오늘 열차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9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민영철도 회사인 메리디안 측은 뮌헨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콜베르무르와 바트 아이블링 사이 지점에서 마주오던 두 대의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가 탈선하면서 일부 객차가 전복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상자 가운데 적어도 50명가량이 중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지진으로 40여 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타이난시에 붕괴된 17층 아파트 단지를 개발한 업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웨이군 골든 드래곤 아파트 단지 개발업자 린밍 후이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붕괴된 아파트 건물 벽면이 얇은 철제와 발포금으로 지어진 모습이 드러나는 등 부실 건축과 자재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또 다른 아파트 건축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 이후 지금까지 300여 명이 구조됐지만 아직도 100여 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한일 세 나라 정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의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그리 놀라지 않았으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대응으로 단독 제재나 과거 방코델타 아시아식 제재도 고려하고 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sanctioning 115 North Korean related targets.
내일 북한은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막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통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의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9일 오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잇따라 전화를 받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를 가졌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미한 두 정상은 전화 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사회가 단합된 의지로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최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와 다자 차원의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의 독자적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정상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의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안보리 제재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한미 3국의 별도의 제재 협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그 제재의 미온적인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4차 핵실험 한 달 만인 지난 5일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현재 정세에 냉정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한다며 제재 일변도의 대북 조치엔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한일 세 정상이 양자와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 합의함에 따라 어떤 제재 조치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지난달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도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완화됐던 대북 송금 보고 의무 등을 다시 강화하고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간부의 방북 금지와 금융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현재 500명까지 체류 인원을 축소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를 포함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선 공단 폐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군사 공조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한 양자 차원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양국의 합동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강화 등의 포괄적인 군사 공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핵무기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지만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행태를 목격해왔기 때문에 예측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에 대해 우려해왔다면서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 정권으로 도발적이며 유엔 결의를 반복해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무기들을 실험하고 생산하며 지금은 미사일 발사 체계를 완벽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북한 지도부의 행태를 막기 위해 중국, 한국과 시도하고 있는 일부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며칠 전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을 실질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시설이나 미국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과 처음으로 추가 미사일 방어 능력 개선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막대한 돈을 핵무기 시스템에 투입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민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대응으로 단독 제재나 과거 북한 정권의 자산을 동결했던 방코델타 아시아식 제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력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북 간 교류가 거의 없거나 이미 제한돼 있어 추가 단독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부과하고 있는 대북 제재는 현재 115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sanctioning 115 North Korean related targets.
54개 기관과 개인 61명 등 총 제재 대상이 115개에 달하고 대북 교역마저 수입은 전면 금지, 수출 또한 대규모로 제한돼 있어 제한이 많다는 겁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런 배경 때문에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중국과도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we've been engaged in a number of private conversations with them about what an appropriate response would be, including between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 등 여러 차례 중국과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도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해 양자적 다자적 압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We've said before that we look to China to use that leadership and to use their influence to leverage as best they can bilaterally.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역내 지도력과 영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해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케 하고 더 나아가 유엔 등을 통해 북한의 책임을 물리는 국제적 대응 방안에도 의미 있고 생산적인 기여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무역 거래를 하면서 북한 내부에 독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역내 강국이자 지도국인 만큼 북한을 압박하는 데 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제재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대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이 여기에 충분히 협력하는 동반국이 돼줄 것을 계속 촉구해왔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책임을 물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것이 미국이 중국에 기대하는 바라는 설명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채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 시행하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의 설 연휴에 맞춰 발사를 강행한 건 중국의 뺨을 때린 것으로 여겨진다며 중국은 이 같은 북한의 행동에 깊이 우려하고 있고 그럴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is and has every right to be deeply concerned about what the North is doing. And this missile launch on the weekend of the New Year.
커비 대변인은 UN에서 대북 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지난달 회동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것과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중국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두 나라 간 의견이 완전히 일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일제히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상원 의원들은 이번 주 대북 제재 법안의 전체 회의 통과를 자신하면서 대통령의 신속한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상하원의 중진 의원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잇따라 강한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의원들은 또 오는 10일 상원 전체 회의에서 심의될 대북 제재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발효,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7일 CNN 방송에 실린 북한 조력자들을 제재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요한 기술적 진전을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이번 주 상원이 하원에 이어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 강력한 초당적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 수주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이 북한 불량 정권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일련의 정책 수단을 행정부에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에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법안 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곧이어 미사일 발사를 했다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되돌리고 북한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신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의 또 다른 주요 발의자인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은 상원이 북한 제재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하원은 이에 동의하고 대통령은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협에 진지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제재 사항들을 유엔도 채택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모두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마크 커클 상원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핵무장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은 명백한 위험이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 의원도 호전적인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아시아의 동맹과 확고한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미국은 북한의 호전적인 독재자로 인해 겁먹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계속해서 미사일 방어 능력에 올바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로켓 발사를 포함해 일련의 북한의 행동에 행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하원에 이어 상원도 이번 주 대북 제재 법안을 심의하는데 대통령이 이 법안에 조속히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성명에서 북한이 첨단 탄도미사일과 우주기술 개발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가 단결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는 이를 위해 지체 없이 결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러시아, 이란 이외에도 미국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며 대통령이 이런 위협에 대해 전략을 짜고 맞서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장도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미사일 방어 정책을 생각하면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은 더 심란하다며 하원 전략군 소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할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재건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위협하는 호전적인 행동을 또다시 취했다며 이번 도발은 잔인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자신의 법안을 발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달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대북제재법 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맷 세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위성 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위에 적절한 대응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전방위 외교 활동을 위해 오늘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윤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이사국들과 핵심 우방과의 협의를 강화할 것이며 강력하고 효율적인 결의안이 신속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오늘과 내일 유엔을 방문해 다양한 외교 접촉을 한 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7일 쏘아올린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와 사실상 동일한 발사체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7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의 1단에서 3단 추진체는 정상적으로 분리됐으며 북한이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하며 탑재한 광명성 4호는 위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광명성호는 7일 오전 9시 30분에 발사됐고 9시 32분에 1단 추진체가, 9시 33분엔 덮개가 각각 분리됐으며 9시 36분쯤 제주 서남방 해상에서 미사일 탐지 추적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서해 류성용함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1단 추진체와 덮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 국제기구에 통보한 예상 낙하 지역으로 떨어진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09시 32분경 장산곶 서방에서 1단이 분리되었으며
북한 장거리 미사일은 2단 추진체 분리 전 레이더상에서 사라져 2단 추진체의 분리 시점과 낙하 지역은 정확히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2단 추진체의 낙하 지점을 북한 동창리에서 2,380km 떨어진 필리핀 루손섬 동쪽 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광명성 4호의 궤도 진입 시간은 발사 후 9분 29초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7일 광명성호 발사에 완전히 성공했다며 광명성 4호가 발사 9분 46초 만인 오전 9시 39분 46초에 위성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운반 로켓 광명성호는 주체 배고 2016년 2월 7일 9시 평안북도 절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46초 만인 9시 09분 46초에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1단 추진체가 분리 직후 폭발해 270여 개 파편으로 낙하한 데 대해 한국 국방부는 한국 측의 추진체 회수 방지를 위해 자폭장치로 폭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2,000km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광명성호는 지난 2012년 12월 발사된 은하 3호와 형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직경과 길이 비율은 2.4대 30으로 미사일에 탑재된 광명성 4호의 중량은 은하 3호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1, 2단 추진체와 덮개의 낙하 지역 역시 은하 3호대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명성호와 은하 3호는 사거리 능력과 탑재 가능 중량도 각각 12,000km, 200에서 250kg으로 같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 이후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획기적 진보는 없었지만 두 번 연속 탑재체의 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안정성은 개선된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두 번의 실험을 성공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쐈던 미사일과 거의 똑같은 미사일을 두 번 성공을 했으니까 그 미사일에 대한 신뢰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 군당국은 두 번 연속 궤도 진입에 성공한 만큼 구성품의 신뢰성 등은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발사체의 자세 제어 장치 등은 은하 3호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무 박사는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전략화에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더 무겁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미사일은 아직도 개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미사일 개발에 큰 진척이 없다.
탑재체인 광명성 4호는 위성 궤도를 돌고 있긴 하지만 신호 송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성 4호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94분 1초이며 한반도는 하루에 4번 통과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광명성 4호와 3단 추진체가 궤도를 돌고 있지만 3단 추진체는 점차 궤도를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명성 4호엔 위성 궤도 유지에 필요한 추력기가 없을 가능성이 커 궤도 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각국의 평가 정보와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에는 한국의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미국의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 일본의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여했습니다. 세 나라는 지난달 6일 핵실험에 이어 감행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어 아테 안보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장거리 로켓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정보기관의 분석을 러시아 측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면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러시아 우주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로고진 부총리는 이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신문과의 회견에서 러시아가 미사일 개발 기술을 넘겼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상당 부분 축적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보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이 자체 개발도 했겠지만 중요한 부품은 러시아에서 도입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국정원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러시아 정부가 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고 북한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도록 허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국 대변인도 코메르산트 신문에 한국 국정원의 분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7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회 국방위원회의 세르게이 지가예프 부위원장도 러시아 리아 노모스티 통신과의 회견에서 한국 국정원의 정보보고를 부인했습니다. 지가예프 부위원장은 현행 국제조약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미사일 관련 부품이나 기술을 팔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장거리 로켓 개발과 관련해 이란으로부터 기술이나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최근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이란과 협력해 로켓 추진체를 개발했다며 이 추진체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비스트는 북한이 이란의 자금 지원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추진체를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은 요즘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대동강과 남포항이 꽁꽁 얼었다고 하는데요. 혹한의 날씨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말 시베리아에서 몰려온 매서운 한파는 평양 대동강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이런 날씨는 한 해에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나타나는 것인데 올해에도 이 대안이라는 게 자기 계절을 잊지 않고 아마 찾아온 모양입니다.
한파로 평양의 관문인 남포항도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이 최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남포항부터 신의주에 이르는 서안만 전역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영하 10도를 오가는 한파 속에서 북한 당국은 수소탄 완전 성공 축하 군중대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평양에서 1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군중대회는 평안북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북도, 양강도 그리고 나선시 등에서 잇따라 이어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수소탄을 가진 백산대국의 공리다. 이렇게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오는 5월로 예정된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여기저기에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강도에서 진행 중인 백두산 3호발전소 공사장의 청년 돌격대원 목소리입니다.
부족 일기쁜 소식을 안고 넥단에 달려 발전소 건설을 하루빨리 끝낼 마음입니다.
이 밖에도 양강도 해산시와 삼지연을 연결하는 철길 공사와 황해도 물길 공사에서도 속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북한 당국이 당대회를 위해 청년들을 속도전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7차 당대회가 열리기 전인 5월 전에 완공한다 이런 목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또 공사가 진행되면은 이게 그 영하에서 콘크리트는 사실 양생 굳어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은이 지시에 따라서 돌격대원들이 뭐 막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 영하 20도가 넘는 강물 속에 몸을 담그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또 혹한 속에서 퇴비를 만드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1, 2월이 퇴비 전투 기간인데 주민들이 퇴비를 만들어 바치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지난 2003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김영순 씨입니다.
한 세대당 한 톤이에요. 겨울 1년 내내 한 톤. 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동사무소상 보고 이런 말도 했는데서 혼자 사는데 아 뭐 한 톤을 먹어야 한 톤을 싸지 않겠냐 그 말까지 했는데요. 뭐
전기와 식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점도 주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방영한 드라마 우리의 이웃들의 한 대목입니다.
양식이가 고장난 모양이지요. 글쎄 어떻게 된 건지. 상아씨도 집에 있니? 한아파트에서 살면 뭐래? 톡 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 간부 등 출신 성분이 좋은 특권층 자제들은 원산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기면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무들과 함께 초급주례를 씽씽 내달릴 때면 마치 더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평양 승마구락부에서 승마를 즐기거나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부 평양 주민들은 창광거리나 새로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사우나를 즐기기도 합니다. 안찬일 소장은 출신 성분에 따라 주민들의 겨울나기가 천양지차라고 말했습니다.
신흥 부자들, 노동당 그 간부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승용차를 가지고 마식령에 가서 뭐 스키도 좀 타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노동자, 농민들이나 뭐 탄광, 광산의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혹독한 그 겨울에는 생산활동도 사실 마비에 들어갑니다. 거의 전력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기상청은 음력설인 8일부터 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의 대담한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타이완 지진 관련 소식과 캐나다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 공습을 중단하기로 한 소식, 마지막으로 미국 뉴햄프셔주 예비선거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일본 경제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예, 오늘 일본에서는 증시가 폭락하고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일본 경제는 세계 3위의 규모지만 이 오랜 침체에 빠져 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 정부 들어서 이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대담한 경기 부양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처로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자 증시가 폭락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얼마나 내려갔나요?
예, 오늘 일본 도쿄 증시의 니케이 주가 지수가 전날보다 5.4%나 내려갔는데요. 하루 만에 5% 넘게 내려간 건 이 폭락이라고 부를 만한 규모입니다. 이 종목별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내려갔고요. 특히 금융이나 수출업 총의 낙폭이 컸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는 기업의 지분을 사고 파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 올라가고요. 반대로 돈이 빠지게 되면 내려갑니다.
네, 증시가 내려갔다는 것은 기대감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이야기나 같겠군요.
맞습니다.
예, 자 국채 금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예, 국채는 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 때는 이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으면서 주식보다는 이런 국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일본에서는 국채로 돈이 몰리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처음으로 이 장중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주요 7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정부 채권을 갖고 있으려고 한다면서 현재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일본의 중앙은행이죠. 일본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아직 별다른 이 효과는 없나 보죠?
예, 반짝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긴 했는데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게 지난달 29일이었는데요. 예, 발표 직후에는 증시가 급등하고 또 엔화의 가치도 급락하는 등 이 효과가 보이는 듯 했는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건 이 시장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자 청취자분들께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금리는 뭔가요?
예, 이 마이너스 금리란 말 그대로 이 시중은행이 일본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중의 은행들이 돈을 맡겨두지 말고 더 많이 대출해 주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시중 금리는 내려가고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거라는 예상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달러당 엔화의 환율이 1년 만에 114.24엔까지 하락하면서 엔화 가치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엔화를 보유하려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일본의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내려가고 수출하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본이 오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고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강력하게 또 밀어붙였는데 네. 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국내외적인 요소를 모두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습니다. 또 유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게 하는 요소고요.
네.
예, 국내적으로는 이 단순히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부양책만으로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들의 소유 구조 개선, 또 농업과 에너지 분야의 개혁, 노동법 개정 등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 대표적인 이 고령화 국가인데요. 노동인구의 계속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 참여, 또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이완 지진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타이완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의 건축업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 지난 6일 새벽에 발생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100여 명이 실종 상태인데요. 이 사망자의 대부분인 39명이 타이난시에서 무너진 17층짜리 외관 진룽 빌딩에 있다가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부실 시공으로 지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재해, 지진 때문만이 아니라 건물이 무너진 이후에는 부실 시공, 인재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에서 부실 시공의 흔적들이 발견됐는데요. 이 문제의 외관 진룽 빌딩이 무너질 당시에 현지 언론들은 마치 두부가 쓰러지듯 맥없이 쓰러졌다고 묘사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건물 잔해를 보니까 건물 벽과 기둥 사이, 콘크리트와 이 철근 사이에 양철 깡통, 또 스티로폼 같은 게 다량으로 발견됐는데요. 이 건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상적인 자재 대신에 이런 물건들을 채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이난 검찰은 이 건물의 건축업자인 린밍후이 전 외관 건설 사장 등 3명을 체포해서 현재 조사했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타이난에서 모두 9동의 건물이 무너졌고요. 10여 동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빈 깡통과 또 스티로폼을 채웠다는 이야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추가적인 구조 소식은 전해진 게 없나요?
예, 어제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생존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72시간으로 보고 이 구조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예, 이제 이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이 수색과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타이난 당국은 경찰과 소방대원 등 4천 명이 넘는 구조 인력과 150여 대의 차량이 동원됐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현재까지 320명이 구조됐는데 여전히 실종자 100여 명 정도가 이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사망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41명 외에 100명을 넘어설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 각국에서도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미국 정부도 긴급 지원을 보냈다고요?
예, 미국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이 어제 이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국제개발처를 통해서 50만 달러의 긴급 구호자금을 이 타이완 적십자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연합군을 통한 공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군요.
네, 공습을 중단하는 대신에 훈련 임무 등의 지원 병력은 늘리기로 했는데요.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오는 22일부터 캐나다에 IS 공습을 중단하겠다고 이 현지에 파견한 6대의 전투기도 철수할 계획이라고 함께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합군 임무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공중급유, 정찰 임무는 계속 수행하고요. 또 현지 병력도 650명에서 83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라크 북부에서 쿠르드 병력의 훈련 지원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습에서만 빠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미국은 최근에 ISIL이 수세 몰리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더욱더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주변 동맹국들의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캐나다의 이번 공습 중단,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트리도 총리는 선거 전부터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공습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예상됐던 일입니다.
네.
예, 트리도 총리는 어제도 미군 주도 연합군 공습이 단기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트리도 총리와 통화를 갖고 최근 ISIL 대응 작전의 성과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늘 미국인들의 관심이 동북부 작은 주에 쏠려 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선거가 뉴햄프셔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일부 마을에서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뉴햄프셔주법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는 다릅니다. 이 선거일 0시를 기해서 투표를 시작해서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면 문을 닫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독특한 법에 따라서 뉴햄프셔주의 하츠 로케이션, 낙스빌 나치에 딕스빌 나치, 밀스필드 이 세 마을에서는 이미 투표와 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도 생겨나는 건데, 자 누가 이 결과 나온 세 마을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네, 딕스빌 나치 마을의 경우는 이 공화당은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세 표로 두 표를 얻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고요.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4-0으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제압했습니다. 케이시 후보와 샌더스 후보는 하츠 로케이션에서도 승리를 거뒀는데요. 밀스필드에서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9표를 얻으면서 이 3표를 얻은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2표를 얻고 1표를 얻은 샌더스 후보를 눌렀습니다.
네, 자 워낙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표가 많지는 않지만 네. 일단 이긴 후보들은 굉장히 고무됐을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뉴햄프셔주 투표소가 이 300개가 넘습니다.
예.
예, 앞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 뉴햄프셔주는 코커스 방식으로 후보를 뽑는 아이오와 주와는 달리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예, 코커스 당원대회는 각 정당에 소속된 당원들이 모여서 어느 후보가 좋은지 서로 토론해서 후보를 정하는 방식이고요.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투표 방식입니다.
예, 최근에 언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8일 나온 CNN과 WMUR 방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31% 지지율을 보이면서 나머지 후보들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15%를 얻으면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2위 다툼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고요. 민주당은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54% 지지율로 40%를 얻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14%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앞서 아이오와 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테드 크루즈 후보가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특히 그 뉴햄프셔주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좀 힘들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뉴햄프셔주에서 반전이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1992년 뉴햄프셔주에서 의회의 승리를 거두면서 탄력을 얻어서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았고요.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됐죠.
예.
예, 정치 전문가들은 과연 여론조사대로 트럼프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승리할 것이냐, 또 아이오와주에서 공화당 3위를 했던 루비오 후보가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도 높은 지지율을 보일 것이냐, 또 전현직 주지사 3명이 어느 정도나 높은 지지율을 얻을 것이냐 등을 이번에 지켜볼 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나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앞으로는 선거운동을 이끌어가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올해 대통령 선거 3파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무소속으로 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 블룸버그 전 시장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모든 선택 가능성을 고려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올해 대통령 후보 토론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는데요. 담론과 토론 수준이 비참할 정도로 진부해서 유권자들을 화나게 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블룸버그 통신이란 언론사를 운영해서 성공한 기업인인데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 뉴욕시장을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7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다소 끼겠는데요. 해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4도, 개성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상 6도, 원산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 선봉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박 대통령에게 미국은 한국과 연대하고 있으며 역내 다른 동맹국들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는 등 강력하고 단결된 국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전략적 요충지 알레포를 완전히 포위할 경우 최대 30만 명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유엔은 오늘 알레포 사태에 대한 평가 자료에서 정부군의 공격으로 이미 터키 접경 지역인 바발살람과의 반군 보급로가 차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사태가 더 악화되면 10만에서 15만 명의 주민들이 알레포를 더 탈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오늘 알레포를 피해 터키 남부 아자지에 도착한 난민 2만 1천여 명에게 긴급 식량을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지역에 총 공세를 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민간인을 겨냥한 공습은 평화적 해결 노력에 도움이 안 된다며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외국인을 겨냥한 테러 기도 정보가 입수됐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오늘 공격 대상이 될 장소나 시간,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 같은 테러 기도가 분명히 있다며 아프간에 머물고 있는 미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테러 기도는 카불뿐 아니라 인근 안사리 지역이나 하지 야쿱 지역을 겨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사관은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이 극도로 불안하고 미국인들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의 투매 여파로 오늘 일본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하루 918포인트가 빠져 어제 종가에 비해 5.4%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니케이 산업평균지수는 이날 16,085로 2013년 6월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엔화 가치 상승에 대한 우려로 증시에서 이탈한 투자자들이 정부 채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오늘 10년 만기 일본 정부 채권의 기준금리는 처음으로 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성장이 여전히 둔화되고 있고 거듭되는 국제 유가 하락도 추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증시들은 3%씩 떨어졌으며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과 S&P 500, 다우지수는 각각 1.6에서 1.1%씩 내려갔습니다. 독일에서 오늘 열차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9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민영철도 회사인 메리디안 측은 미넨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콜베르무르와 바트 아이블링 사이 지점에서 마주오던 두 대의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가 탈선하면서 일부 객차가 전복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상자 가운데 적어도 50명가량이 중태여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타이완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지진으로 40여 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타이난시에 붕괴된 17층 아파트 단지를 개발한 업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웨이군 골든 드래곤 아파트 단지 개발업자 린밍 후잉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붕괴된 아파트 건물 벽면이 얇은 철제와 발포 고무로 지어진 모습이 드러나는 등 부실 건축과 자재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또 다른 아파트 건축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